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이러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이 아홉 가지 교리는 참 아홉 가지 이게 기초적인 교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교리가 잘 세워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교리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어떤 딱딱한 어떤 그 어떤 율법이나 어떤 체계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교리를 잘 공부해 보면 교리는 믿음이고 또 실행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초 교리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잘못된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홉 가지의 기초지만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숙지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같이 공부할 내용이 새로운 출생, 거듭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이제 내용이 거듭남에 대한 새로운 출생에 대한 영적인 죽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 두 번째 출생, 그리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그리고 몸, 혼, 영, 사람이 거듭날 때, 그리고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남,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그 보게 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에 이 유대인의 선생님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 아니면 이런 기적들을 베풀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 해주시기 원하셨던 건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의 정확한 의미를 사실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요한복음 3장 그 3절에서 7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다시 태어나? 다시 물속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을 볼 때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유대인의 선생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인데 이게 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이게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 그래야 또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관점에 생각을 했는데 이 대화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할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서로 관점이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에 제한되어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것을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또한 우리 또한 니고데모처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진 않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진리를 깨달아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는 것, 이 1번 영적 죽음인데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브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도 이브를 사랑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아담이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즉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아담의 전생애가 930년이었다. 그러면 선악과 먹어 죽었으면은 아담의 생애가 930년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즉시로 죽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담은 즉시로 죽지 않았지만 930년 후에 죽긴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이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과 또 하나는 육적인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영적으로 즉시 죽음에 이르렀지만 육신적으로는 930년을 살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것이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모양대로 그리고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다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예, 바로 아담의 이 속성을 그대로 담고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셋이라는 물론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아담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속성을 그대로 본받은 우리 인간들이 아담의 이 죄의 습성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창세기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임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그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즉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의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니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결과는 이중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죄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킨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인간을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뜨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죽음이 이중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또 우리의 육적으로 죽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말씀해 보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결국은 육신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은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요, 성경에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사람은 영적인, 그리고 이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없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요, 영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육적으로 죽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러면 사람은 이제 영이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가 영적으로 죽고 결국은 육적으로 죽지만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영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전히,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 영적인 존재이고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을 때 사람의 이 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주셨던 이 영의 기능이 뭐냐면, 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더 이상 거하실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영을 떠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이 된 것이에요. 죄가 우리 몸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그 말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의 혼이 인간을 대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보면은 흙이라는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이 튜브 같은 데다가 후 하면은 그게 탁 부풀어 있듯이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에서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흙이 물질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이 사이 영이거든요. 영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혼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6절 7절에 말하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혼인 거예요. 그 우리가 자아잖아요. 우리가 자아가 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자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의 이 영과 혼과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혼이라는 것이 우리를 인간을 대표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을 때 원래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몸을 제어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혼이 영에게 순종하여서 혼이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이 영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이 혼의 기능이고 또 이제 그것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이러한 영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강제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순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강제적으로 일한다는 거.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신다는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인데 이제 이 영이 이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이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우리가 이 영을 통해서 이 혼이 영에 순종하여서 이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영이 기능을 상실하니까 이 혼이 육과 붙어서 이제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죗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아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아니라 혼이 자신을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도 봤죠. 우리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흙에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사람에게 영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신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또한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휴거될 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휴거될 때 그 사람은 죽지 않지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육적인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육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고 나중에 육적으로 죽잖아요. 거듭남도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살고 나중에 육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살았으면 영원토록 사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 죽죠. 왜냐?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영이 즉시로 죽었고 그의 육신이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살펴보았듯이 거듭난 또한 이와 같이 먼저 영이 살아나고 육신은 나중에 죽음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영이 죽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온 것처럼 죄가 처리될 때, 그러니까 이게 다 죄와 연관돼 있어요. 죄가 올 때 죽음이 왔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처리될 때 생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펼쳐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과거의 상태와 구원받은 자들의 현재 상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진노의 자녀였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니까 4절부터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6절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은 먼저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우리의 영이 이 5절 6절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영이 어디에 가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하늘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다. 왜?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늘의 처소에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사람 안에 생명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거듭난 자들은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새로운 출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2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봐야 되겠네. 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영이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두 번째로, 사람은 모두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또 세 번째로, 사람은 모두 영이 죽은 죄로 태어난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이 그의 출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니까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어떤 부모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거나, 예? 그렇죠. 나쁜 짓을 가르치는 정상적인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오늘날의 세상이 험난하니까 얘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적절하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런 거 가르치는 부모 없잖아요. 예? 그리고 네가 어려움이 처할 때는 처세술을 잘 배워야 돼. 이런 거 가르치는 부모 없잖아요. 예, 그런 부모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죄를 알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출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지 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출생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은 그 사람의 의지나 태어난 환경,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을 그 사람의 자라난 환경이나 어떤 그런 자라난 환경,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환경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이 장씨인데 이 장씨가 싫어서 여러분 나는 장씨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나는 장씨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장씨로 태어난 거를 바꾸려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환경을 바꿔본다든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장씨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박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나도 밖으로 바꿔볼까? 그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장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출생의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가 죄인을 짓는 것은요 출생의 문제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예. 다른 데 가서 원인을 찾으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생의 문제를 바꾸려면 이것을 바꾸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예. 제가 장씨가 아니고 다른 성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은 출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서만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 25장 4절에 보니까 그 의로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출생의 문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의 출생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오늘 본 앞에 내용 말씀 보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